오늘 세일산에서 시온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36장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약간 엑기스 같은 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의 족보를 다룰 예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족보를 성경에서 읽게 되면 쉽게 놓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나열되기 때문에 우리가 리딩 지어스를 하면서 좀 쉽게 가볍게 읽고 넘기는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이 한절 한절에도 단어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함께 그 하나님의 섭리와 큰 뜻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족보는 다른 족보와는 살짝 다릅니다. 좀 어려보면 특이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족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나타내시기 위해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구원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또한 다른 장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것을 증명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장치는 그 족보는 보통 가계의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그 이 절은 장자인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팔고 나서 장자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정통적인 그런 가계의 그 족보가 아니라 반계의 족보를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반계의 족보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25장에서는 먼저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왜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그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7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여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란 땅과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맺은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셔서 이스마엘이 후손들이 기록된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마엘에게 내려진 자손에 대한 축복이 에서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 중 형으로서 그리고 동생은 에서가 이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즉 에서의 이름의 뜻은 붉고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겐 별명이 에돔이라는 붉은 사람이라는 그 별명이 지어졌었습니다. 이때 에서와 야곱은 아마도 자신들의 미래가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지만 장자였습니다. 태어날 때 첫 번째로 태어났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에서를 통해 이삭의 족보가 이어졌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주값으로 장자를 판 나머지 그는 더 이상 장자권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 이삭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펼쳐나가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장자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장자들은 하나님과 그 언약을 계승하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서는 그렇다면 장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신실하게 믿고 따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에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가나안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나 간 곳이 바로 세일산입니다. 그가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축복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노력 때문에 자신에게 이러한 많은 복들이 임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제대로 묵상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따랐더라면 오히려 세일산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에서의 모습에 투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달라, 무엇을 달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막상 그 기도의 응답이 들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얼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그 자신에 대해서, 잘남에 대해서 더 찬양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가진 부 때문에, 내가 가진 그 능력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에서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 세일산으로 향할 때가 많습니다. 세일산은 세상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아름다운 땅인데 에서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한 것처럼, 자신의 그 이익을 찾아 떠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에서 또한 마찬가지였고 그의 자손들 또한, 오늘 36장에서 언급된 그의 자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합니다. 에서를 통해서 많은 족속들이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는 에돔 족속이고 두 번째 대표적인 족속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둘 족속은 이스라엘을 정말로 지독히도 괴롭히는 족속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순간까지 특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비열하게 공격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길을 막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왕 때 정복을 당했지만 그 이후 계속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란을 모하는 것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고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에돔 족속이 바벨론을 도와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에돔 족속들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돔에 대한 멸망을 심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그 심판의 예언으로 오바댜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언은 성취됩니다. 역사가 흘러 에돔 족속은 팔레스타인 남부로 쫓겨나게 됩니다. 헬라인들은 그들을 보면서 에돔이 아니라 헬라식으로 이두메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스모니아 왕조의 유대인들에게 종복을 당하고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을 당했습니다. 새로운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가 있던 그들에게 또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에돔 족속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죄가 어디 갈까요? 그들의 뿌리가 어디 갈까요? 그들에게선 하나님을 떠나 계속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찾으려고 했던 자손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부왕 헤롯입니다. 헤롯은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헤롯은 에돔 족속의 그런 출신으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태상의 한계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그 왕권에 대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불안함과 그 권력 욕심 때문에 헤롯 왕은 무고한 아이들을 학살하는 잔인함을 보여줬고 그 잔인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이 에돔 출신이 아닌 한 명의 왕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그 태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유일한 다윗 자손의 적통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과 달리 세상을 폭력으로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헤롯은 자신들의 그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일산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시온산으로 향하십니다. 시온산 위에 지어진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고 골고다 언덕도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세일산이 아닌 시온산으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 시온산 위에 지어진 그 예루살렘 도시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아멘. 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자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와 헤롯과 쟁취가 하려고 했던 그 세상적인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장자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일산으로 향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온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세일산으로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시온산으로 향하고 있나요? 세상의 기쁨, 명예, 안녕이 이끄는 세일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 되시는 시온산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온산에 이를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폭력이 없고 평화만 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는 간절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장자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일산에서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평안을 간절히 누기를 원합니다.